네, 오늘은 어른주일학교 12번째 시간으로 다익과 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르렀을 때 보라 거기서 사울의 집에 속한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는 게라의 아들이요 그의 이름은 시므이더라. 그가 앞으로 나오면서 올 때에 여전히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며 이같이 말하니라. 너 피를 흘리는 자요 너 벨리알의 사람이요 가거라 가거라. 네, 감사합니다. 시므이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요. 열두 지파 중에 그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 이전에는 사실 시므이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16장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궁에서 나와가지고 도피하고 있는 이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다윗이 어려울 때인데 누가 나타났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아무리 이제 다윗이 도망자의 입장이라고 해도 다윗 주변에 함께하는 많은 용사들이 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시므이가 막 그 돌을 던지고 막 모래를 뿌리면서 그 다윗을 저주한 거예요. 네가 흘린 사울의 집안의 피가 내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 옆에 있던 아비세라는 장군이 어째저 죽은 개 같은 그 사람이 어찌 왕을 모욕하겠습니까? 단칼에 제가 목을 베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다. 내버려 둬라. 내 아들도 나를 해치려고 하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겠느냐. 그러면서 그 도피의 길을 이제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끝까지 시므이가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시므이는 다윗이 그걸로 끝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 시므이가 왜 다윗에게 이렇게 악감을 품고 있었느냐. 시므이는 다윗 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그 같은 지파, 자기랑 같은 지파에서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상당한 그 자부심?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고향이 전라도 목포입니다. 그 전라도 사람들은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경상도에서만 대통령이 나오다가 이 전라도 대통령이 나왔다. 거기에다가 목포 사람이. 이제 세밀하게 말하자면 목포가 아니고 목포 앞에 이제 하이도인가 하는 섬에 섬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자부심이 대단했죠. 거기다가 이제 노벨상까지 탔으니까 그 되게 이제 좋아했는데, 뭐 진짜 좋아할 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돈 퍼주고 뭐 탄 상이다 이런 비판도 있고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여기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그 심의가 사우랑에게 굉장한 친밀함을 느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사우랑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다윗이 도망을 칠 때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가 내게 돌아갔도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그 사울이 왕이었는데 죽고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과 악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의문스러운 거는, 이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왕일 때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그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에게 가서 다윗에게 왕권을 이제 넘기겠다고 이야기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이미 사울의 그 군대 장관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다윗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울마저도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까지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 성경을 제가 이제 이 시간에 뭐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러 왔는데,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아브넬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서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금식을 합니다.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금식을 해요. 그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마음을 엽니다. 야, 아브넬을 죽인 게 다윗 왕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나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해서 열리면서 나라가 이제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하는 일을 기뻐하더라, 기뻐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세운 왕이고 다윗이 갖고 있는 저 마음은 굉장히 거룩하고 복된 마음이다. 그래서 다윗의 그 인성, 그 성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존경하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심의라는 사람은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이런 게 없고, 다윗이 사울을 몰아내고 왕이 됐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왕권을 탐내가지고 사울을 몰아내더니 결국은 자기가 행한 대로 아들 때문에 쫓겨나는 신세가 돼서 자기가 행한 대로 지금 받고 있는 거다, 이런 관점을 이 심의인은 다윗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 이사야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경이요 귀머거리인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경이란 건 보지 못한다는 것이고 귀머거리라는 건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즘은 소경이라고 안 하고 시각 장애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장애인 이제 무시하지 마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세계 속에 갇히면 봐도 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들어요. 그리고 믿고 싶은 것을 믿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뭐 좌파, 우파 뭐 계속 정쟁을 일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믿고 싶은 거를 믿고 있어요. 양쪽 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어. 아, 시문이는 좌파냐 우파냐. 확실한 거는 신문인은 하나님 쪽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신문인은 사울 왕이 죽고 하나님이 세운 다윗이 왕이 돼서 다윗의 왕권이 강성하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이의 마음 안에는 다윗이 왕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누가 왕이냐? 사울 왕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을 몰아내고 다윗이 왕이 돼? 그 별 볼일 없는 집안의 막내가?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것에 대해서도 소경이요.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렸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방법을 전혀 쓰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소경이었어요. 다윗이 품고 있는 마음에 대해서도 귀머거리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믿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몰아냈더니 결국 자기도 자기 아들한테 쫓겨나서 도망가는구나. 너는 이제 끝이야. 이게 지금 사울왕이란다. 시므이가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압살롬을 따르는 군사가 훨씬 많고 다윗은 이제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니까 다윗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해서 하고 싶은 저주를 다 퍼부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끝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더니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제일 놀란 사람이 제가 볼 때 시므이였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뛰어가가지고 땅바닥에 엎어졌겠죠. 정식으로 절을 했겠습니까? 땅바닥에 용서해달라고. 제가 한 짓을 기억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아비세라는 군인이 옆에 있다가 저런 놈은 단칼에 목을 베야 됩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오늘 같은 날 사람을 죽여서야 되겠느냐 해서 그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므이가 생각하는 다윗 같았으면 그저 왕권이 탐나서 사울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다윗이었다면 시므이 당장 죽였겠죠 그날.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아량을 베풀었던 것처럼 자기를 저주하고 대적했던 시므이에게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용서를. 그래서 시므이는요 다윗왕이 왕좌에 딱 하고 앉아있을 때는 시므이의 본 마음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죠? 다윗왕이 왕권이 너무 강하니까 비록 불만이 있고 적개심이 있지만 그냥 한 백성처럼 숨어 있었단 말이죠 마음이. 그런데 언제 그 마음이 드러나냐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좌에서 내려와서 도망자가 됐을 때 심의의 본 마음, 다윗을 향한 본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저주했는데 다윗이 전쟁에 승리해서 다시 왕으로 오게 됐잖아요. 이제 진짜로 심의가 다윗을 진짜로 알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긍휼을 입어서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살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이 사실 전 이제 이 심의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너무나도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처럼 보였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고 율법대로 준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사람으로 왔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므이가 다윗이 왕좌에 딱 있을 때는 숨겨져 있었는데 시므이의 마음이 다윗이 왕좌에서 내려오니까 다윗을 향해 가지고 있던 시므이의 본 마음이 드러나게 됐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왕좌를 버리고 사람으로 내려오시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었죠? 비난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본 모습.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던 본 마음, 그게 백일화에 다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끝이야. 그런데 사흘 만에 다윗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승리해갖고 다시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말을 못하게 막는데,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인데요. 예,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2장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시므이가 저주하고 죽이고 싶어 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다시 왕이 되도록 허락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자기들은 섬기는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확 드러나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그건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저는 이 표현은 개역성경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어찌, 개역성경에는 어찌할 까로 안 돼 있고 어찌할 꼬로 돼 있어요. 근데 어찌할 꼬가 더 좀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단어가 진짜 길이 없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으로 백일하에 드러나버렸단 말입니다. 어찌할 꼬. 그런데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은 이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그러면 이거 이 내용이 시므이의 내용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내용이라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인구만 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독교 인구가 진짜 천만이면 우리나라 진작 바뀌었을 겁니다.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가 많아요. 시므이 같은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여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마음 중심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본심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알고 그 나라의 한 백성으로 있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 계시다는 건 알지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깊이 알지 못하고 단순한 종교인으로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므이처럼. 근데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 율법적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막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중심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단지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는 믿어야만 되는 분,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에 대해서는 소경이고 귀머거리예요. 종교인들이란 말이죠. 이런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맏아들이 바로 이런 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맏아들이 여러분 아버지의 명을 지켜 여러 해 어김이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아버지를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받았을 때 맏아들의 본심이 나오죠. 막 아버지한테 대항하잖아요. 응? 아버지의, 나는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지켜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서 나와 내 친구로 즐기게 하신 적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 아우가 돌아오니까 이렇게 잔치를 여는 것이 합당합니까? 막 아버지가 불의하다는 거죠. 응? 아버지가 지금 잘못하고 계십니다. 막 이런 거잖아요. 당장 동생 쫓아내고 해야지. 이건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잖아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 아니냐.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맏아들은. 그럼 여러분 그 데나리온 비유도 보면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을 불러다 일시키는데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오후 5시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 주니까 다른 사람들 불만 가져요 안 가져요? 막 항의하잖아요. 주인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주인이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저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너희들과 똑같이 주는 게 내 뜻이야. 그 주인의 은혜와 긍휼. 그러니까 이 이른 시간에 온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람들이에요. 주인의 은혜와 긍휼을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야. 율법 아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 속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이 있습니다. 겉보기엔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있어 보여요. 하지만 중심은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악이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입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 비로소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1천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몇 프로 정도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숨겨져 있던 시므이의 마음을 들추어내서 시므이가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알고 다윗 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이 있는 교회인데 복음이 우리 안에서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돼서 시므이 같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잘 선포하고 또 그들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영이 나오죠. 하나는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입니다. 두 번째는 양자 삼으시는 영입니다. 자, 구원 받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영은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이었습니다.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켜하고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 그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마음이 중심에서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을 다른 여기서는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아버지 하면은 그 정겨움이 있잖아요. 단지 두려운 분, 공포스러운 분이 아니고 아버지 하는 그 정겨움이 있죠. 제 딸이 한 번씩 이제 확실히 딸들이 애교가 좀 있습니다. 아버지, 아빠 하면 그 제가 이제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그 딸만이 그 아빠에게 주는 그런 또 정겨움이 있어요. 우리 김덕 형제님 뭐 세배로 누리고 계시지만 그래서 얼마나 그 애들이 아빠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하는지 그것이 아빠와 자식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으로 율법 아래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그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